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곳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과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다섯 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확장하여 왔습니다. 이 내용을 아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의 근원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익숙한 것에서 떠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와 삶의 방식을 회복하게 해주신 진리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좋다라는 형용사의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로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는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경작하다의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해서 섬기리니의 뜻이 아바드입니다. 지키다의 히브리어 샤마르는 돌보다 보호다의 뜻으로 매우 신경을 써서 보살피는 것과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감시와 경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다 샤마르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하는 사역과 연관하여 자주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예, 책임을 지키다가 샤마르입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의 개념을 합하면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해 지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성심을 다해서 지키고 보살피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마음대로 사용하기 이전에 책임을 지고 돌보며 지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짓과 유혹과 죄악이 들어오는 것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참 소중하고 은혜로운 소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할과 함께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다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 이 한 가지의 과실은 결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명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사람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제한이 없는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있어서 절제와 원칙을 두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고, 그는 실제로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각이었습니다. 아담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명령도 지킬 수 있는 지각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충분히 하나님이 금하신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매일 어려움이나 갈등을 극복하고 헤쳐나가는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최고의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나 이 에덴 한 가운데 있는 두 나무는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것들을 책임 있게 지키고 보살폈습니다. 금하신 나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고 두신 것이었습니다. 이 관계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기고,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깨고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계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최선의 삶과 피조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였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에 대해서 뱀이 하와에게 한 거짓말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서 뱀은 최초의 사람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네 가지 말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44절 하반절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을 책임 있게 지켜야 하는 인간은 뱀의 거짓말을 듣고 그 말에 속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나지 않고 그를 거짓말의 환상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는 인류의 조상인 첫 사람 아담이 지은 원죄로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타락한 본성으로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고 사단에게 속은 거짓말에 사로잡힌 환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 네 가지의 거짓과 환상을 살펴보면 첫째, 창세기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사람이 언젠가 죽는다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반드시 지켜야 할 관계를 지키지 못하였을 때에 사람은 이성적으로는 죽음을 인정하지만 막상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는 본성적으로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몰두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못다한 베품과 사랑을 나누며 살 상황이 되어도 끝까지 끝없이 움켜쥐기 위해 인생을 소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힘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코앞에 죽음이 이르렀을 때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2013년 7월 20일 조선일보 위클리비츠의 두 면에 걸쳐서 다룬 내용의 주제는 21세기 에디슨 도발 예언 2045년 되면 인간은 죽지 않는다입니다. 지난 30년간 미래를 예측한 것 중에 86%를 적중한 IQ 165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이를 인터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캐너, 신디사이저, 맹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기계 등등의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과학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컴퓨터 과학의 발달은 인간을 죽지 않게 하고 신이 되어가게 한다고 하며 2045년 이후에는 종교나 죽음에 대한 미화는 모두 과학 이전 사회의 유물이 될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창의력과 창조이지 죽음이 아니다. 지금은 헤아리기 어렵지만 앞으로 죽음이 매우 희귀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CNN의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펴곤 했습니다. 이 무리의 사람들은 과학이 그것을 이루어낼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순간을 맞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두 번째로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비친 자신과 배우자의 모습에서 영광이 아닌 수치심과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추어 보려고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해야 했습니다. 이 부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 즉시 자신과 배우자의 수치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부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서로 부정적인 것들을 보고 드러내며 자신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르기 위해 상대방을 비난하고 자신을 방어하곤 하였습니다. 모든 가정의 부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자 하면 나중에 꼭 다툼으로 끝납니다. 부부가 이야기를 하려면 나란히 앉아서 다른 한 곳을 함께 보며 이야기를 해야 대화가 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허물투성이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은 허물이고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화를 할 때에는 그 허물이 감추어지고 그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존재였으나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이후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종교는 인간과 신이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의 일월 성신과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자신들에게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맡기신 그 피조물들을 어리석게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들과 범신론들이 그렇습니다. 네 번째 거짓말은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짓말에 과실을 먹은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선의 의미조차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자신에게 선할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속고 사는 인간은 언제나 자신이 선하게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선을 잃어버리고 도덕적인 선을 추구하고 표방합니다. 그러나 참된 선에서 나오지 않은 도덕적인 선은 더욱더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은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행하는 행동에서 오는 것입니다. 뱀이 인간을 속인 네 가지의 거짓말은 모두 관계를 해치는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만 교만의 죄를 더욱 싫어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주인이 된 교만에는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한 배반을 아담과 하와는 하였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는데 그들의 육체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고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죄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거짓과 환상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자신의 수치와 죄성을 감추기 위해 끝없이 타인의 수치를 드러내고 스스로 선의 기준이 되어 자신의 선을 쌓으며 이생의 영원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난 4월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던져졌던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런 고통과 악이 일어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대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고 성장한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아도 경험하고 배우고 습득하고 체득해서 자기에게 정답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인류학자들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 집단, 공동체들의 삶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의 삶의 배경인 사회와 문화가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고 어떠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온 우주에 실제로 존재하면서 세상을 이끌고 있는 최고의 힘 또는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의존하고 따라야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의 실제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따를 주인이 누구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답이고 또 하나는 다양한 답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하여 하나님이 제외된 데서 얻은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가장 근원적인 실제 존재라고 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근원으로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 안에 존재하시며 창조의 법칙대로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해답에서는 이 온 우주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 자연 발생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또 세속적인 관점으로는 물질에서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이 우주와 세상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주인이고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생겨났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만드신 피조세계를 위임받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연세계를 질서있게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존재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외한 해답에서는 우주 자연에는 신성이 들어있으며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신과 같은 존재이다. 세속적인 이해로는 섭리가 아닌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물질적인 존재로 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서 고통과 악이 가득한 것인가? 이 고통과 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불순종, 곧 죄로 인해 자신의 본분을 버렸는데 그 본분을 벗어 버린 데서 모든 악과 고통이 왔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우리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대로 살겠다는 의지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했고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본분을 벗어난 삶에는 죄로 인한 악과 고통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인간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물망처럼 퍼져버린 악의 세력과 구조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걸리게 하고 피해와 희생을 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답은 인간은 우주와 자연의 일부로서 신의 존재인데 그 우주와 자연 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데서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없이 윤회를 하며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구조 등에서 고통과 악의 원인을 말합니다. 한 예로 20세기의 사회주의는 잘못된 경제와 부의 구조로 고통과 악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잘못되어 가는 세상에서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며 이 고통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악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와 타락으로 인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나아질 수 없다고 합니다. 죄에는 형벌이 따르고 그것을 다 치르기 전에는 죄와 고통에서 자유로워 줄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지은 죄를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으므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무관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의 형벌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한 구속으로 궁극적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이제는 죄의 선택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고통과 악의 문제를 극복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그러한 고통과 악의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끊어내며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외된 해답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될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세속적으로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들이 주는 해답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궁극적인 질문은 이런 인생의 다양한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추구해가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성의 죄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겸손한 종으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며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높아지려는 곳에서 내려와 겸손하게 인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답은 해탈하여 신의 경지에서 사는 것. 세속적으로는 자신이 신이 되어 스스로 뜻하는 것을 성취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자주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과 계기를 만나면서 생각하거나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누구나 이 질문들에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답은 지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이미 자라온 환경에서 배워서 체득한 삶의 방식과 행동으로 반응하는 답입니다.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어렸을 때부터 체험하며 축적되어 온 것으로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행동으로 나올 때에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렸을 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득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게 합니다. 지난 19세기와 20세기에 서구 선교사 중심의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한 세기 전만 해도 세계 기독교 인구의 90% 이상이 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세계 기독교 인구의 60% 이상이 서구가 아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선교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제1차,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교지이면서 식민지였던 나라들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우호적이었던 많은 기독교인들과 국가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이 일어났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일로 선교사들과 문화인류학자들은 선교지의 문화와 종교 등 사회적 삶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선교지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에게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지도와 같은 확고하면서도 밀착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열정적으로 성경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간직한 채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행위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믿음도 바뀔 수 있습니다. 회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와 믿음 아래 더 깊은 밑바닥에 있는 자, 세상을 바라보는 해답을 가진 눈, 세계관을 버리지 않을 때에는 다시 언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생활도 바뀌고 믿음도 바뀐 것 같고 회심도 한 것 같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리고 열심히 사역도 하였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짓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선교지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한국 해외 선교 훈련원의 이태웅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초기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 내면에 뿌리 깊게 내린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렇게 허망하게 소멸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도 직분과도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사회적, 가정적 환경은 성경적인 답을 주는 환경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유교적인 답을 주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첫째는 5절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6절과 7절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 즉 종의 모르페를 가진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과 실천은 피조물인 인간이면서도 그 위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인간의 죄악에서 구하시려고 몸소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신 마음입니다. 8절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뿐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엄명하신 인간의 자리에서 튀쳐나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불순종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교만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순종하여 낮아져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8절 하반절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은 재판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정한 그들의 선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결하고 죽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수치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가리지 않고 인간의 육체적인 수치와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가리고 가증한 죄인이 확실함에도 의인인 척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라는 수치스러운 죄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코 죽지 않으리라는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했던 인간의 불순종의 죄악의 결과는 결국 반드시 죽는다는 것임을 예수님은 스스로 담당하며 증거하셨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죄인인 우리 스스로 치를 수 있는 대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만이 인생을 묻고 있는 궁극적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셨습니다. 이 진리는 갓난아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아담의 죄의 속성에 매여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목 하나하나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그것만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재판장의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스스로 선하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세세히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신 그분의 의를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이 세상의 악의 그물망이 끊어지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피조물 인간으로 당신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도록 부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행여 그 자리를 벗어나 주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새 길을 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지고 있던 사탄에게 속은 이 거짓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버릴 수 없는 나와 하나인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의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그 의를 힘입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없이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나의 자아와 내 스스로 우러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든 본성들을 십자가를 의지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부여하신 모든 관계들을 회복하며 주님을 섬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데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